하나님 주신 말씀 사무엘상 2장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따라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주리던 자는 다시 주리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러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큼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음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러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이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이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란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이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동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이 혼탁한 세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 구별받은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첫 번째 부분은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증거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무엘이 그 증거예요.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셨고 한나를 돌보셔서 그에게 응답으로 주신 그 증거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으므로 내가 그에게 고백한 것, 나도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는 그 기도가 오늘 이 가운데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그의 기도에는 기쁨이 있어요. 1절에 보면 하나님으로 인해 그는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뿔을 높이 들려주셨어요. 그가 소리낼 수 없었잖아요. 그의 원수들 앞에서 내가 입을 크게 벌리리라 하는 그의 고백은 원수들을 대적하여 원수들을 없이 하는 그런 선언을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은 그의 구원하심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 내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사람 이 된 것, 그는 그것을 선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나의 이 기도에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높이는 송축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송축함을 우리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2절의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처럼 거룩하신 이가 없다라는 말은 홀로 구별되신 이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거룩, 히브리 성경에 우리 성경 말씀에 거룩은 첫 번째로 구별이에요. 물리적인 구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홀로 거룩하신, 홀로 구별되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의 반석 되신다는 선언입니다. 인생과 다르신, 우리와는 다르신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여요. 하나님을 송축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인생과 다른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기 때문에 한나는 이 교만한 말을 하는 사람 혹은 오만한 말들을 향하여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한나의 기도에는 이 대조와 반전이 있습니다. 대조와 역전이 있어요. 여러분, 이 뒤에 이어지는 그 기도에 보면 세상에서 누가 높임을 받고 누가 인정을 받겠어요? 이 기도에 따르면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는 사람은 용사의 활을 가진 사람이지 넘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풍족한 사람이지 줄인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를 많이 가진 사람이지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요즘 특히 우리 또 벌써 몇 년째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지 않아요?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금수저 되기 어렵다. 한국은 더 이상 아빠 찬스, 엄마 찬스가 없으면 개천에서 용나기가 어렵다. 그런 현실이 살면 살수록, 보면 볼수록 그런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엄마 찬스를 쓸 수 있는 아이들이, 아빠 찬스를 가진 아이들이 공정하지 않은 것처럼 승승장구하는, 혹은 사회적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 자신의 자녀들에게 기득권을 물려주려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는 것 같은 이 세상이 변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도저히 어떻게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요? 한나의 기도에는 뭐라고요? 이게 역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사의 활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넘어진 사람을 세우시고 높이시고, 임신을 많이 하는 사람이 존귀케 되는 게 아니라 임신하지 못한 자에게 자녀를 주시고 그가 존귀케 될 거라는 이 역전을 그가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나는 이런 기가 막힌 대조와 이 기가 막힌 역전을 한나가 선언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될 거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 어떻게 하면 넘어진 자가 활을 가진 용사의 활을 가진 사람보다 뛰어나게 되고, 줄이던 사람이 풍족하던 사람보다 나아지게 되고, 임신하지 못한 사람이 많은 자녀를 가진 사람보다 나아질 거다라는 그 길, 어떻게에 대해서는 한나는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니까. 그러나 한나가 믿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반석 대신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이에요? 그 인력으로 어쩔 수 없는, 이 도저히 흙수저는 영원히 금수저가 될 수 없는 것 같은 이 막다른 막장과 같은 상황에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헤아림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을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도 그가 역전을 선언할 수 있는, 이 기가 막힌 반전을 선언할 수 있는 이유는 그는 여호와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호와는 6절 7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방법은 그에게 달렸어요. 이 현실을 뒤집어 엎는 역전은 그가 길을 여실 거예요. 새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그건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한나는 무엇을 알았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뭘 알았어요? 정말 아기를 가지지 못해서, 남편을 사랑받음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갖지 못해서 그 마음에 타는 탄식을 차마 입으로 낼 수 없었던 그 뒤에 나오는 그 거름덩이, 이 똥더미에 앉은 처지와 같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자식을 드릴 수 있는 이 영광의 자리로 일으킨 분은 여호와였거든요. 그가 그를, 그 일이 되기 위하여 그가 했던 일은 다만 여호와를 반석 삼아 그를 믿고 그 앞에 탄식했던 것밖에 없었잖아요. 그가 방법을 고민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여호와가 길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방법을 고민하며 우리가 스스로 길을 찾다가 우리가 절망하지는 않습니까?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죽음에 떨어뜨리기로 하시다가 죽음의 절망에서도 일으키시는 그분이 길인 거예요. 한나는 그분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그는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한나는 누구예요? 가난한 자잖아요. 아기를 갖지 못한 궁핍한 자잖아요. 빈궁한 자잖아요. 근데 그가 8절에 어떻게 고백해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이 진흙과 같은 이 진흙바닥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나같이 자식이 없이 빈궁한 자를 똥더미에서,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이 냄새나는 나를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에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셨기 때문에 세상은 그럴 리가 없어,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 어떤 사람에게 가난하고 궁핍한 빈궁한 내 삶에 역사하신다. 6절 7절에 하나님을 8절에 자기와 연결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세상에 주의 통치 아래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떤 사람들을 위해 역사하시니 9절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그의 거룩한 자들, 성경의 거룩은 뭐라고요? 구별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성경의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 삼았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이들이 거룩한 사람이요, 이들이 의인이에요. 그럼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길을 묻는다고요. 내가 잘 알아서 내가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늘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을 가진, 그래도 잘 나가는 사람들이기 쉬워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악인이다, 불의한 자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지리로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자기가 구별한 자, 기름 부음 받는 거에 첫 번째 의미는 구별하다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다. 자기가 자기 것으로 삼은 자를, 그들의 뿔을, 그들의 영광을 높이시리.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에는 기가 막힌 대조와 역전이 있어요. 이 현실을 뒤집어 엎는 바라봄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한나의 기도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고백이에요. 그렇죠? 시편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 대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그가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한나의 기도가 성경 말씀에 실려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진짜 그래, 네 말이 맞아, 내가 진짜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영광, 이게 여기 있는 거예요. 시편의 역동이기도 하죠. 나는 이 한나의 기도, 그 기도를 했던 그의 신앙, 그의 바라봄, 그 눈이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렇다, 한나의 기도가 옳아, 한나의 기도가 옳다면 오늘 그 하나님은, 그 한나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으로 오늘 이 현실에 역사하실 겁니다. 제 말 못 알아들으셨어요? 지금은 뭐 할 타임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멘 할 타임이에요. 한나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고, 한나의 인생에 역전을 허락하셨듯이 우리 상황에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길로 역전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어지는 이 뒷부분의 말씀이, 이 기도가 어떻게 현실이 되는가? 사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게 역사서지만, 이게 히브리 사람들은 이걸 뭐로 구분한다고요? 선지서로 구분한다 그랬어요. 전기 선지서로. 이 선지서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그러므로 이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그가 고백했는데, 그 기도가 어떻게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현실이 되는지를 이후로 쭉 가르쳐준다고요. 오늘 읽는 이 슬픈 역사, 이 어두운 역사, 이 흑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앞에도 제가 이 대조가 있었다 그랬는데, 이어지는 이 12절 이하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에도 이 빛과 어둠의 그 대저와 같이 이 엇갈리는 대저가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엘가나와 한나의 아들인 이 사무엘과 이 대조되는 그 언급이 반복되어 교직됩니다. 1장 4절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실로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직임, 타이틀이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그들이 거기에 있었다면 그들에게는 그들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호와의 제사장이었으므로 그들이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무엘상에서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를 섬겼다는 말을 한마디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들이 그러나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읽은 그 11절 말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작은 에봇, 이제 여러분 그 젖을 떼자마자 그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지난주에 우리 묵상하고 뭐 한 3살 혹은 5살쯤 됐을 거 아니에요? 에봇을 입어도 제사장들이 입는 그런 특별한 겉옷을 입는 그런 옷을 입어도 작은 옷을 입어야 하는 이 사무엘, 이제 갓 걸음마를 하고 이제 겨우 말을 할 만한 그 나이에 어린 사무엘을 향하여 11절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고 씁니다. 근데 12절엔 뭐라고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대조죠.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제사장이라고 직임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들은 행실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 말에는 우리는 행실이 나쁘다라고 동사 표현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 말에는 동사가 없어요. 엘리의 아들은 가치 없는 아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의 아들 가치 없는 이 벨리알이라는 그 히브리 말인데, 엘리의 아들은 벨리알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적인 표현이에요. 누구누구의 아들 하면 그 누구누구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이 어떠하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과 야고보를 향해서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성격이 불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벨리알이라는 말은 가치가 없다, 불량하다 이런 거예요.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은 가치 없는 아들, 엘리의 아들은 불량한 아들, 불량함의 아들. 여러분, 이거의 성경의 평가는 아주 간단하지만 엘리는 가치가 없고 엘리는 불량하다 이런 평가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요. 야다 하는 말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은 고기, 이 재물 고기를 다루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어떻게 그 고기를 다루는가 하면은, 이제 그 당시 실로에는 어떤 이 제사장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려지는 그 부분 중에 어떻게 제사장들의 거를 구별했나 했을 때, 당대의 실로의 관행은 이러했다라고 처음에 설명해 줘요. 그게 큰 남비나 솥에 고기를 넣고 삶는데, 이 제사장의 사람들이 와서 큰 새 갈고리로 보지 않고 푹 찔러가지고 걸려서 나오면 그게 제사장의 것이다 라고 구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자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삶은 고기 먹기 싫다, 삶은 고기는 도저히 못 먹겠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고기는 물에 빠지면 고기가 아니다. 그래서 구운 고기를 먹어야 되겠으니 날고기를 달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먼저 기름을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그 남은 부분 중에서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그 홈니와 비느하스의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실소, 나는 지금 고기를 가지고 가겠어. 만약에 지금 주지 않으면 내가 힘으로 억지로 빼앗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뭐 먹는 거 가지고 그 뭐 고기 먹는 거 그 뭐 고기를 좀 미리 구워 먹으면 어떻고, 우리는 요즘 삶아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날로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 하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나아가보면 22절에 어떤 증언이 있냐면, 22절 증언 전에 이 먹는 거가 왜 이렇게 심각한 건가, 이게 왜 심각한,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인가, 우리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 레위기 3장 14절에 보면, 3장 14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화제로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있는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7장 25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질지어다.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먹는 그 어떻게 먹는 제사장들의 몫을 결정하는가 하는 것과 실로의 이 관행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로부터 이렇게 멀어져 있는가는, 우리 레위기 7장 30절 34절을 보면 여기 보면 제사장들이 어떻게 먹을 부위가 나와요.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먹으면 안 되니까요,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그들의 몫으로 돌리는 거예요.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 제물 중에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 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더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은 어떻게 먹어야 한다를 정해주셨다고요. 그런데 실로에 그게 어떻게 변했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푹 걸리는 뒷다리만 먹지 않는, 그것도 이미 많이 바뀌어왔지만 하나님께 기름으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가 원하는 날고기를 원하는 부분으로 먹겠다는 이 태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무시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런데 이게 음식으로, 먹는 모습으로 드러났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준 함의가 큽니다. 이 먹는 거는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생존에 달린 아주 우리 삶의 필수적인 생존 활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뭘 먹는다 혹은 뭘 입는다는,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기본적인 일상생활이지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된다고요. 신앙생활이란 대개 이렇게 모여서 교회하고 큐티하고 형제들하고 나눔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어떻게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먹을 것인가 하는 건 내 신앙생활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뭘 가르쳐줘요? 우리의 삶의 실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실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주님이 집에 오셨을 때 그가 내 재산을, 여러분 세리는 돈이 인생의 전부였잖아요. 내 재산을 반을 나누어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내가 누구를 빼앗은 게 있으면 네 배를 갚겠습니다 하는 그 지갑의 회심이 일어났고, 그 고백을 하였을 때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하시는 주님의 선언이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어떻게 내 삶의 구체적인 그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살림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 부분이 우리의 가장 진실한 신앙 고백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합니다. 2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여기엔 지금 앞에 음식과 관련된 이게 요약되어 있는 거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거는 첫째는 개인적으로 봐도 일탈이에요. 그죠? 혼인관계가 아닌 성적인 관계를 갖는 건 이건 하나님께서 당장에 쳐죽이시는 일탈이었다고요. 근데 동시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냐면, 가나안 지역에는 어떤 이 종교 행위가 있었냐면, 성소에서 그들이 구별한 거룩한 그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곳에서 성소에 있는 성창들과 함께 성적인 교접을 가졌어요. 하늘의 신과 하늘의 남신과 땅의 여신이 서로 비가 내려 서로 이 비가 내렸을 때 그게 닿았을 때 식물이 나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교접을 할 때 이것을 통해서 다산을 얻게 된다라는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성소에서 이런 성창, 컬틱 프로스티튜트, 그러니까 성적인 행위들이 이런 성소에서 많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개인적인 일탈이지만 동시에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그 지역에 있었던 그 토속 신앙의 신앙 행위를 그들이 받아들인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25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머물러 있었을 때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에서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종교적인 제의로서 음행을 한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월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결과로 하나님께서 역병을 내보내시는데 그 역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하나님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회막에서 수종 듣는 여인들과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개인적으로도 죽을 죄를 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볼 때 이 이방 신들이 행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소의 끌어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의 거룩한 곳을 더럽혔거든요. 이것도 죽어 마땅한 일이에요. 이 죽어 마땅한 일을 지금 행하신 거죠. 행한 거죠.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나름의 이유. 저는 어느 날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별함을 입은 목회자들, 성직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다시 회복해 주신 신앙은 우리가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제사장과 같은 우리들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는 일을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속여 자기 욕망을 채우는 행위를 할 때 하나님 그 일 가볍게 놔두지 않으실 겁니다. 엘리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이자 그 성소에 말하자면 담임 목사와 같은 수석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면 자기 아들들이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을 들었을 때 이게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았다고요. 그가 잘못된 일을 알았다는 것은 조금 전에 읽었던 22절 이후에 그가 하는 아들들을 불러서 하는 말을 들어서 알 수 있는데, 23절부터 25절 상반절까지 보면 그들에게 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하는 이 뜻에는 하나님께서 뽑은 중재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혹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중보하겠느냐 간구하겠느냐.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다. 나는 안다. 이게 죽을 일이야. 근데 자식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22절 시작할 때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고, 부모님이 매우 늙으면 힘이 없어지니까 자식들이 그 말을 듣지 않게 될 수도 있죠. 그런 뜻일까? 그 이 27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엘리와 그 집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쭉 예언해 줍니다. 근데 그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재물과 예물을 어떻게 밟았는지 우리 좀 전에 확인했잖아요. 그 다음에 엘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아들들을, 홈리와 비느하스를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무슨 뜻이에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를 범했으면 적어도 그들을 제사장에서 하는 일에서 뺐어야 돼요. 제사장이라면. 그리고 아버지라면 너희들 그렇게 하면 죽어. 그렇게 죽어라고 생명을 걸고 못하게 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엘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아들들을 어떻게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라는 이 말에 보면 엘리가 어떻게 죽는가 하는 그 기록에 보면 4장 18절에 엘리는 나이가 많고 비대했다, 뚱뚱했다라고 굳이 씁니다. 그가 이 의자에 앉았다가 떨어져서 목이 꺾어져 죽는데 목이 꺾어져 죽는 그를 향하여 그가 나이가 많았고 비대했다, 뚱뚱했다, 뚱뚱한 거를 굳이 왜 그렇게 쓸까? 저도 요즘 많이 뚱뚱해져가지고 회개하게 되는데, 근데 이 그가 4장 18절에 비대했다는 그의 비대함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떻게 내 아들들이 잘못해서 내 자기들이 원하는 부위, 가장 좋은 부위의 고기를 가져다 줄 때 그것을 제사장으로서 네가 잘못한 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먹지 않고 정죄하고 가르쳐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지 어떻게 너도 먹어, 너도 살찔 수 있느냐.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던 이유는 아버지 엘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엘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고 아들들이, 야 아들들아 너희가 그렇게 하면 옳지 않다, 하나님께 그렇게 범죄하면 안 된다, 아들들이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면 아버지 우리가 갖다 주는 고기는 왜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 사랑해야 합니다. 가족이 자녀들은 어떤 형편과 상황이 있어도 우리 아빠와 우리 엄마는 나를 품어줘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아들을 사랑하고 그 아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품는 거, 이게 가족에게 있어야 하는 로열티, 가족에게 있어야 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아들이, 딸이 죽을 짓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징책받을 일을 한다면 그를 사랑하는 아빠는, 그를 사랑하는 엄마는 생명을 걸고 안 돼, 너 그러면 죽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엘리는 그때 홈리와 비느하스를 사랑했다면 그들을 제사장의 자리에서 끌어내렸어야 돼. 그 옷을 벗겼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죠? 그래서 그들은 집안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일에 관련해서 25절 하반절에 우리가 좀 주목해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그 언급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엘리와 그 엘리의 두 아들이 성소에서 거침이 없이 행하잖아요. 그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이 법도를 마음대로 무시해 가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 것 같아요.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그렇게 동침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섰는데도 하나님 그냥 놔두시는 것 같아요.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하는 힘이 있는 것 같다고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이 사무엘은 사무엘 말씀은 뭐라고 해석해 주냐면 25절 하반절에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은 이유가 25절 하반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기 때문이다. 현실로 보면 홈리와 비누아스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힘대로 행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무엘을 통하여 가르쳐주는 성경이 역사를 현실을 바라보는 사관은 뭐냐면 이들이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했던 이유는,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그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사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렇게 부정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권력을 가진 자들이, 힘을 가진 자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그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일이 하나님 옳지 않습니다. 정의롭지 않습니다. 부정합니다.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뻔뻔하게 자기들만 옳고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면 불의도 의롭다라고 말하는 이 결정. 그런데 그들의 힘이 있으니까, 그들이 파워를 가졌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마음대로 하게 했던 그 일들이 바로 그들을 정죄하는 증거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심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역사 앞에서 우리가 절망하기 이전에 이 역사를 자기 마음대로 전횡하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있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아비의 말을 듣지 않았으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가운데, 이 가운데서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11절에 여호와를 섬기고 18절에도 여호와를 섬겨요. 엘리 앞에서 그 실로의 성소에서 이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깁니다. 중간에 그 엘가나와 한나가 올라갈 때 그를 위하여 옷을 지어주는데 특별히 작은 옷을 지어줬다 그래요. 아직 이때까지는요, 이때까지는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어요. 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냐면 3장 7절에 보면, 3장 7절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할 때 사무엘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랐거든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몰랐던 사무엘을 향하여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써요.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2장 12절에서 홈리와 비누하스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사무엘도 하나님을, 여호와를 잘 알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실로의 성소의 상황은 제사장 엘리와 그 홈리와 비누아스가 진짜 그야말로 엉망진창으로 더럽히고 있는, 그런데 그들이 힘을 가지고 그들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들이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 옷을 입어도 아주 작은 옷을 입어야 하는 작은 아이인 3살, 4살, 5살쯤 된 그 어린 사무엘이 그 가운데서 말을 하면 얼마나 큰 말을 했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게 있다면 얼마나 큰 일이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그 속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들 모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는데 이 더럽고 패역한 상황 가운데 역사 가운데서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선언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교회가 썩었어, 이 직장이 썩었어, 도저히 여기는 희망이 없어, 이 나라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는 이 상황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실로의 상황을 기억해야 돼요. 실로에 있었던 그 성소의 상황이 그랬다고요? 근데 그때 힘이 없는 것 같은, 아니 힘이 없잖아요, 그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겼다. 그가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을 겁니다. 잘 충분히 다 왜 현실이 이렇게 되는지 다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오늘까지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까지 깨달은 것을 따라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결정하고 따랐던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30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 이제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냐면 그 제사장들에게 약속해줬던 그 제사장들의 그 집안을 내가 결단 내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다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깨달은 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그의 그 마음의 결정을 들어 그가 나를 섬겼다라고 인정해 주실 거라고요. 이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캄캄하고 아무리 진흙탕 같고 아무리 더럽더라도 우리는 그 패역한 실로에서 순결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사무엘과 같이 오늘 내 상황 가운데서도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인정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은 이 역사를 뒤집어 이끌어 가실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한나의 기도 그리고 사무엘과 한나의 아들 엘리의 두 아들 사이의 대조를 보았습니다. 한나의 처지는 어쩔 수 없는 상황과 처지였습니다. 그에게는 대책도 없고 역전이 가능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한나는 역전을 노래했습니다. 방법을 알아서가 아니었죠. 그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 하나님을 자기 반석으로 삼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은 시편 144편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그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봐요.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내가 도대체 주께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나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나를 생각하시나이까. 주님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생각하십니까? 그는 이 시편 마지막 기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백성으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오늘 이 시대가 어렵고 영적으로 캄캄했던 실로와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능이 되시고 힘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반석으로 삼아 그 하나님을 통한 역전을 선포하며 누리며 함께 사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사무엘이 살아가고 있는 상황은 참으로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두운 것이었습니다. 그 어두운 가운데 어린 사무엘은 제사장의 옷을 입었고 여호와 앞에서 그를 섬기며 걸었습니다. 그가 아직 여호와를 잘 몰랐어도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하야래 알 수 없는 때에도 우리는 예수로 옷 입고 오늘까지 깨달아 알게 하신 말씀을 붙잡고 순종으로 따르는 거룩한 행실로 성도의 옷을 입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삶, 이 역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삶의 길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상황을 탓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다 어린 사무엘과 같이 능력이 없다라고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기 전에 한나가 걸음더미 똥똥이에 있는 것 같은 그 상황이 있는 그 처지를 우리가 탄식하기 전에 한나가 절망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절망했어요.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 자기 인생을 일으키시는 그 걸음덩이에서 자기를 일으켜 영광의 자리에 앉히시는 하나님을 봤다고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상황을 탓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이 역사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 그 길, 그 말씀을 존중하며 걷는 사무엘과 같은 사람 되겠습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심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려운 시대 그 상황을 탓하기 전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현실을 탓하기 전에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나의 반석 삼는, 그리하여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이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백성에게 그 백성에게만 허락하여 주신 복,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복되다 하신 그 복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그 복을 내 삶의 현실로 누려 그 현실을 증거로 오늘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선포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